그다음에 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제를 삼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만한 거를 내가 삼키려고 하니까 근데 기도도 저기 뭐야 식도도 좁아지고 이렇거든요.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식도도 좁아지고 이러니까 이런 정제나 마이신 같은 커다란 거를 캡슐이나 이런 것들을 삼키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툭 잘라가지고 잘안 잘라지니까 칼과 탁 쳐가지고 또 들인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약을 보면 우리가 요렇게 선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던가, 뭐 요렇게 돼 있던가. 그죠? 요렇게 돼 있는 거는 요 선을 요렇게 요리하면 잘라집니다. 선에서. 요거는 잘라서 먹어도 된다.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럼 못 먹는데, 못 삼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처방을 받을 때 의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거 삼키는 게 어렵습니다 하면 처방에 파우더로 만들어 주라고 가루로 만들어 주라고 이렇게 처방을 냅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서 조제할 때 요걸 갈아가지고 주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집에서 이제 이걸 자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 먹으면 별로 효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잘라 먹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선이 돼 있는 거는 잘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약을 잊어버리고 안 먹었을 때 있죠. 아침 먹고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11시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혈압약은 한 번밖에 안 먹어요. 9시에 먹으라 했는데, 이때 먹으면 돼요. 그냥 11시에. 근데 밤에 자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생각났어요. 이때는 어떡할까요? 안 먹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9시에 먹으면은 7시간 남았죠? 이 시간이 더 짧잖아요. 나머지 시간보다, 그죠? 24시간 중에서 7시간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는 먹지 말고 그냥 아침에 다른 문제 없으면 아침 식사하고 그냥 먹으면 된다 하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더 짧을 때는 그 다음 파스에 먹고, 그죠? 그 시간에 먹고, 그 전에 생각날 때는 생각난 대로 바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하루에 세번 먹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세번 먹는 거. 9시, 13시, 18시. 그러니까 아침 9시, 오후 1시, 오후 6시 이렇게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먹어라. 이렇게 한 약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11시에 기억나서 아침약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침 거는 그냥 뛰어넘고, 1시가 더 가깝잖아요. 9시보다. 그냥 1시에 점심 먹고 바로 먹으면 돼요. 12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조금 일찍, 이게 꼭 1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점심 12시에 먹으면 12시에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약을 먹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먹을 시간이 더 가까우면 그냥 하나는 뛰어넘고 그 다음에 먹어라. 자.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까 그렇게 할 때도 아침 거하고 점심 거 같이 잡수시면 안 됩니다. 두 배로 잡수시면 안 되니까 그냥 하고. 자, 그리고 남의 약을 얻어먹거나 내 약을 나누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 약은 본인만 복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병이나 비슷한 증상이 있어도 사람마다 다 체질도 틀리고 장기의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먹던 약을 주면 간에 나쁜 경우 같은 혈압약이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꼭 우리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남이 먹고 있는 약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도 혹시나 이게 상호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먹는 약하고 이게 아까처럼 궁합이 좋으면 괜찮은데 정반대 작용을 하는 아니면 더 나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보관할 때는 정해진 보관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는 습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냉장고에 보관해라 하는 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헤파린 같은 거, 주사제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주사약 같은 거, 그죠? 인슐린 주사약은 요새는 이제 주사기에 딱 해가 한번 쓸 약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약병에 이렇게 해서 빼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빼서고는 그 다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지시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 약을 타면 굉장히 약사가 열심히 설명해 주죠. 이 약은 어디에 보관했다고 쓰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일반 약은 우리가 보통 실온에 좀 시원한데 그 다음에 그늘진데 놔뒀다가 먹잖아요. 먹는 약들은. 근데 햇빛을 절대 보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심장약 중에서도 우리가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먹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아주 응급약인데 이 약은 갈색병에 보통 넣어줍니다. 근데 갈색병이 아니면 갈색 포장지에 이렇게 싸줍니다. 비닐에.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약들은 절대로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안 보는 곳에 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혹시나 냉장고 온도가 조금 너무 낮아가지고 뭐 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온도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끔 아이들이 먹는 시럽 같은 거, 그러니까 어른들도 삼키는 게 많이 힘들고 이러면 시럽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아마 약을 그 내주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많이 기록을 해갖고 줄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보관하라 하고 어디에 저장했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관 방법이 맞는지도 항상 어르신 댁에 가면 확인해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이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거는 사실 몇 가지 우리가 했죠? 여섯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는 7번까지인데 첫 번째는 응급 처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 응급 처치를 해야 될 질환들을 여섯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질식, 두 번째는 경련이죠. 두 번째 경련이고 세 번째는 화상, 네 번째는 골절, 다섯 번째는 출혈, 그죠? 여섯 번째는 약물 오남용이나 중독인 경우에 이런 경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질식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하임니히, 하임니히법을 쓴다는 거, 그죠? 안에 있는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도록, 그죠? 이게 하임니히법을 많이 쓰는데 하임니히법은 자 손을 어디에 대죠? 명치와 배꼽 사이에 배에 대고, 그죠? 어느 쪽으로? 윗배, 그러니까 배 윗부분, 후 상방이죠, 그죠? 예. 윗부분, 후 상방.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어렵죠, 그죠?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서 뒤쪽으로 누르면서 위로 올려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후우상방이에요. 그래서 말이 더 어려워요, 후상방 하니까, 그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119 연락해가 빨리 병원으로 옮기고 절대로 하임리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때는, 그죠?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하임리 방법을 적용해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의식 있는 경우인가? 없는 경우인가? 이렇게 잘 나오죠. 의식 있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경련은 우리가 이제 경련에서 우리가 중요한 방법들은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자극을 주지 마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상자가 머리 쪽에 뭐 위험한 게 있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해 주고, 머리는 잘못하면 경련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것을 살짝 대주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다. 그리고 옷이 너무 꽉 조이거나 단추가 꽉 조이면 그런 것들은 좀 열어주는데, 너무 사람을 막 붙잡고 이걸 연다든지 이렇게 자극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살짝이 풀어주고,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많이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이렇게 목이 꽉 조이는 어떤 뭐 넥타이나 단추 같은 거 있을 때는 좀 열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입에 침을 막 흘리고 이렇게 하니까 침이 많이 나옵니다. 거품이 막 나오거든요. 나오면 혹시 그걸 닦아주려고 손수건으로 닦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고개만 옆으로 약간 돌려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련이 끝나고 나면 한 1, 2분이면 끝나는데, 대개는 이 끝나고 나서 절대로 환자 대상자한테 상기시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너 아까 경련했는 거 기억 안 나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어요. 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5분 이상 경련을 하게 되면 119 연락해서 병원으로 옮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화상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게 흡입 손상인지 열 손상인지 이런 거를 관찰하고 뭐를 확인해야 되죠? 기도 확보가 되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죠? 화상의 종류를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의식 있는지 반응을 하는지 요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평가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혹시 화상을 입지 않았는지 요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상의 수준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세 가지죠. 1도, 2도, 3도. 1도는 피부에 표피까지만 화상을 입은 경우죠. 2도 화상은 피부에, 그쵸? 표피, 진피, 그 다음에 진피까지 침범된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물집이 생기고, 그다음에 3도 화상은 표피, 진피를 지나서 지방청까지, 때로 근육청까지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개 3도 화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꼭.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피부가 재생이 잘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상을 입지 않은 그 화상 가장자리 끝으로만 이렇게 둘레로 이게 피부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좀 화상 입었던 자리는 굉장히 흉터가 아주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3도인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 우리가 화상을 입은 경우는 대개 몇 도? 1도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놔둬도 뭐 치유가 된다. 근데 2도 화상은 대개 얼마나 걸리죠? 물집이 생기고 이러니까 보통 한 14일 정도, 14일 정도 지나야 좀 낫게 된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화상을 입었을 땐 도와주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찬물 5도나 12도씨 사이에서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주는 거. 그렇죠? 왜 담가 주는지, 화상면이 퍼지는 거, 확대되는 거 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찬물에 담가 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몸에 붙어 있는 옷은 아주 그 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 옷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을 때 이때는 벗기려고 하지 말고 잘라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나 화상 부위하고 근처에 뭐 반지나 뭐 팔찌나 뭐 이런 귀걸이 같은 거 또 목걸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제거해 주라. 그죠? 자, 물집이 생겼을 때 물집은 터뜨리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냥 놔둬야 됩니다. 골절인 경우에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골절도 노인들한테 참 많아요. 그죠? 잘 넘어지고 낙상하고 나면 골다공증이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골절이 잘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거죠. 돕는 방법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좀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위의 장신구, 뭐 팔찌, 또 뭐 반지 이런 거 있으면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를 담요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덮어주어서 따뜻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염증이나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냉찜질을 해준다. 근데 우리가 골절을 확인하려면은 대부분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골절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신체의 양쪽이 다를 때 다리나 팔 이런 것들이 만약 골절되면 양쪽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어느 한쪽이 훨씬 더 부어있거나 이런 경우 또 움직이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잘 못 움직이고 또 기능이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렇게 잘못하면 뼈가 막 으드득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혈이죠. 522페이지. 오늘 공부했던 부분을 지금 요약해서 반복합니다. 출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돕는 방법이죠. 어쨌든 출혈이 뭐 때문에 되든, 그죠? 또 뭐 어느 정도든 상관없이 상처가 어디에 생겼든 상관없이 출혈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지혈이죠. 빨리 피가 나오는 걸 멈춰줘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5리터 중에서 우리가 5리터 중에서 1리터 정도만 없어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개 한 4리터에서 거의 6리터 가까이 혈액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중에 1리터만 빠지면 1리터 조금 안 돼서 0.95리터니까 그러니까 1리터 빠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빨리 피를 멈춰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지혈을 할 때에도 손으로 바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꼭 끼고 한다. 근데 장갑을 끼야 되는 이유는 혈액맥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혈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을 옮기는 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돕는 방법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중독은 이거는 뒤에 보시면 이것도 도와주는 방법 있죠. 돕는 방법. 혹시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오남용의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 안 먹어야 될 약을 막 한 병 마셨다든가, 그죠? 뭐 안 보이던 약이 보니까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밤에 수면제를 좀 뭐 잠을 못 주무셔서 수면제를 처방했는데 한 달 뭐 아니면 일주일 처방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별다른 정상이 없어도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거를 씻어내야 되죠. 세척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대상자가 먹고 남은 물질이나 용기를 들고 병원에 가서 의료진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마실 거나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복용한 약물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구토시키지 않는다. 무조건 우리가 설명서 뭐 들여다볼 여가도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응급이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병원으로 그냥 바로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있는데 요거는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만들어놔라. 그 다음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서 알려주라. 대상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요 3단계인데 이 중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그지? 약을 먹을 때 뭘로 먹어야 되는지요? 그죠? 물로 먹어야 되는데 혹시나 녹차나 뭐 우유로 마셔도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뭐 칼슘 먹을 때 우유와 같이 먹어도 먹으면 좋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억이 나서 우유는 약 먹을 때 같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외죠, 그죠? 이거는. 그래서 모든 일반 약은 무조건 물과 그냥 맹물, 예, 맹물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는 같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자몽주소죠. 그 다음에 철분제는 궁합이 맞는 것이 오렌지 주스죠. 그죠? 그 다음에 칼슘은 우유가 궁합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을 잘라 먹어야 될 경우에는 분할선이 있는 경우에만, 약 중간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분할선이라고 하거든요. 분할선. 그 분할선이 있는 것만 잘라 먹도록 이렇게 하고, 알약을 못 먹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처방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제할 때, 약국에서 조제할 때 이제 갈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하는데, 가루약은 어때요? 그냥 주면,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숟가락이나 용기에 넣어가지고 물에 개어서 마시도록, 먹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만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약은 자기만 먹도록, 본인만 먹도록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보관할 때는 지시된 대로, 그죠? 너무 냉장고에 습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너무 온도가 낮아서 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하는 약도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광을 차단해야 될 약들이 있다 그랬죠.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 약은 갈색병이나 갈색 그 비닐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주는 약들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뇨제인 라식스칸 약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대부분 뭐 라식스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에 쓰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어요. 하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 없어지면, 통증이 안 없어지거나 이러면 한 두 알 써보고 세 알 써봐도 안 없어지면 빨리 응급실 가야 돼요. 급할 때 그냥.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일단 응급실 가는 게 좋습니다. 이걸 넣어가지고 넣어가 먹으면서 가대요. 근데 이건 깨물어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약인데도 깨물어 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넘어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물로 막 마시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혀 밑에서 녹아서 흡수되면서 심장의 통증이 흉통이라 그러죠, 그죠? 흉통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덜해집니다. 근데 그게 안 없어지고 계속 있으면 빨리 병원 가야 되죠, 그래서 대개 뭐 이게 협심증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비상용으로 다 처방을 해주거든요. 근데 협심증은 증상이 심근경색증하고 비슷하긴 한데 협심증은 진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본인이 굉장히 기록을 해놓던가 이렇게 좀 하시고 언제 언제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 진단하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은 심전도를 많이 찍어서 일단 먼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심전도를 찍어요. 근데 심전도 심근경색증은 심전도에 표시가 나와 있어요. 찍어보면 알아요. 아는데 협심증은 그때 통증이 왔을 그 순간이 아니면 잘안 나와요. 그냥 정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협심증이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협심증이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자꾸 시간을 끌다 보면 나중에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걸로 발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상약을 많이 주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렇게 먹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이죠. 그죠? 심폐소생술. 참,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는, 우리가 할 기회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당하는 기회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심장에 마비가 왔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인공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주고, 그 다음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오게 해주는 방법이죠. 그냥. 그렇죠? 심장과 폐를 소생시켜주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폐소생술. 옛날에는 뭐 심장소생술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하죠. 심장과 폐를 다시 살려내는 그런 시술이다. 또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한테 우리가 인공적으로 혈액을 이렇게 순환하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폐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행위를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심폐 기능이 멈추면 우리가 6분까지는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래요. 6분. 그런데 보통 한 5분 정도 있으면은 뇌사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분에서 6분 정도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최대가 6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이 산소가 내가 심장이 멈추거나 숨을 안 쉬도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그 여력이 한 4분이나 6분까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까지 안 되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단계는 심폐소생술의 이제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우리가 응급처치 때 이야기했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응급처치 목적이 생명을 구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을 구조해 주는 이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첫 번째 생명 구조죠. 응급처치잖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의 목적 중에서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심장이 빨리 뛰도록 해주는,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심장이 뛰어야 혈액순환이 되죠. 우리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는 뭘로 알수 있습니까? 맥박이죠. 예. 맥박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검사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측정해 보는 게 활력증후라 해서 해서 우리가 혈압, 그죠? 맥박,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체온이죠. 뭐 활력 증후하기도 하고 활력 징후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거 제일 먼저 해보잖아요. 혈압, 그 다음에 맥박, 호흡, 체온. 요거를 좀 혈액순환하고 문제가 되는 질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보통 자조제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자조제이지만 정형외과에 뭐 그냥 다리 골절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은 뭐 하루에 뭐 두 번이나 세 번밖에 안 재지만 내과에 입원하시면은 하루에 세 시간마다 한 번씩 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여섯 번 정도 자는 시간 빼고 그렇게 재요. 근데 아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많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잘 때도 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중한 경우에는 우리가 15분마다 재거나 막 정말 위중할 때는 5분마다도 재요. 옛날에는 5분마다 재는 환자 있으면 애 먹이고 싶으면은 되게 이제 뭐 의사들이 간호사가 되게 밉거나 이러면 그 미운 간호사가 그 엄마하면 5분마다 이거 체크해가지고 이야기해달라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의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손으로 가서 재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모니터 탁 걸어놓잖아요. 그죠? 손가락에 끼워놓으면 산소 포화도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모니터에 그 커프를 혈압 커프하고 이런 거 다 감아놓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혈압, 맥박, 호흡, 호흡까지는 다 나오죠. 그래서 체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재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자주 안 재도 이 혈압이나 이런 상태를 봐서 체온을 자주 재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없어지면 체온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산소 포화도가 나와요.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마만큼 순환을 하고 있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다른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이런 의료기기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가 오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그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뭐 에크모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숨을 잘 못 쉬거나 호흡이 잘 안 되거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체외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공폐라고 보면 돼요. 그 기계가 우리가 그 노폐물이 잘 그 배설이 안 되면은 신장이 아주 나빠진 거잖아요.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면 뭘 하죠? 혈액 투석을 하잖아요. 그죠? 뭐 복막 투석은 조금 기능이 남아 있을 때 합니다. 한 10% 정도라도 남아 있으면 복막 투석을 하는데 그 이상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혈액 투석을 하는데 혈액 투석기가 인공 신장이잖아.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혈액 투석실 써놓은 데도 있지만 인공 신장실 하고 적어놓은 데도 있죠.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신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에코모 자체 기계는 폐의 역할을 해요. 인공 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폐에서 이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이걸 빼가지고 혈액을 빼면서 이 그 산소의 순환을 기계로 해주는 거지. 참 좋은 세상이죠. 그래서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 게 에크모라는 기계예요. 에크모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죠. 이번에 뉴스에서 뭐 에크모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큰 병원들도 이게 너무너무 많이 비싸서 뭐 이게 기계가 많지가 않아요. 한 대 있는 병원들도 있고 두 대 있는 병원도 있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빌려오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한 대에 몇 천만 원 뭐 이래야 거의 1억에 가까운 뭐 그 금액이기 때문에 쉽게 병원에서도 많이 구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또 그만큼 많이 쓰지도 않아요. 많이 안 써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씩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게 나왔을 때도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우리는. 처음에. 그러니까 인공신장기는 이제 많이 하고, 난또 투숙실에도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에크모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이번에 아마 코로나19에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았어요. 주로 이제 막 폐렴이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에크모를 돌려줘야 되는 거지.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4 내지 6분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적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가 돌려줘야 돼. 돌아와야 돼. 안 돌아오면 뇌 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첫 번째는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심폐소생술 단계 반응. 일단은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을 할때 어떻게 해요? 지금 누워 있으면은 쓰러져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쓰러져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무릎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이는지 눈을 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죠?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물론 뭐 눈이나 이런 것들도 보지만 반응이 없으면은 우리가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봐야 되죠. 근데 뭐 이게 손목에 맥박 잡아봐도 손목에 맥박은 안 잡힙니다. 말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럴 때는 쓰러져 있을 때 여기 목귀 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에 이렇게 잡으면 발딱발딱 뛰는 데가 있죠. 경동맥이죠. 목에 있는 동맥.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면 어린아이들도 여기 목에 정맥, 요 경정맥, 경동맥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금 눌러줘야 잘 이렇게 안 뛰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럼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어렵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 서해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허벅지 있는데 여기 요렇게 예? 낯선 사람이 뭐고 왜나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남자고 여자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해보면 제일 그죠? 여기가 제일 확인하기가 좋아요. 예. 그 눌러 보면 본인 거 한번 눌러 보세요. 여기 대퇴동맥입니다. 대퇴동맥.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확인해보고, 이게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보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반응을 확인할 때도 이 사람이 쓰러진 자리가 안전한지, 쓰러진 자리가 안전한지 보셔야 돼요. 혹시 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 밑에 뭐 몸등 밑에 뭐가 뭐 돌이 있다든지 뭔가가 받치는 게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전 반응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을 하면은 어때요? 반응을 하면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이 괜찮은 게 확인이 되면 그냥 회복하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회복 자세. 회복 자세는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은 몸을 이렇게 돌려눕혀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괜찮아지면 이제 부축해서 뭐 안전한 장소로 이제 모시고 가면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그래도 어렵다. 좀 집으로 가기는 어렵다.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119에 연락을 해서 119 지시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까지만 오늘 할게요. 도움 요청은 이제 119로 해야 되겠죠? 119에 신고하고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이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전화하기 어려우면 다른 분한테 해달라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있는데 쓰러졌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전화를 지금 안 갖고 있어. 이러면 어떡하죠? 휴대폰을 안 갖고 있어. 네. 그러면 네. 길 가던 사람이든 아니면 옆에 가게든 누구든 보이는 대로 잠깐 자리를 떠나더라도 가서 부탁을 하고 전화해달라.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하고 재빨리 와서 다시 그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장을 안 떠날 수가 없잖아요. 연락을 하려면 일단 119부터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구조자가 이제 두 명이 있으면은 한 명은 심폐소생술하고 한 명은 119 신고하고 뭐 자동심장 충격기가 근처에 있으면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업사무소에 아마 AED가 없지. 자동심장 충격기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있어요? 아, 업사무소에 있어요? 보건소는 저쪽에 안 있어요? 아, 같이 어디? 아, 그래요? 여기는 보건소 저쪽에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는 있고 공공기관에는 보통 다 있는데 군에는 아마 군청에는 있지 싶은데 제가 업장에서는 뭐 주차도 거기 하고 화장실도 거기 가서 쓰고 이러니까 자주 가는데 제가 못본것 같아요. 보통 잘 보이는데 그 AED 자동 제세동기 이렇게 해서 해놓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이제 그 심장 충격을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가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한 사람은 가져오고 119 신고하고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근데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없으면 119올 때까지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되는데 혼자서 굉장히 진짜 힘들거든요. 심폐소생술을. 그러면 교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대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최소한의 짧은 시간 내로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인공 그 심폐소생술을 좀 배우신 분이면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하고 한 사람은 인공호흡 해주고. 근데 아까처럼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여잔데 쓰러진 사람 남자고 어떻게 인공호흡하느냐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 그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요양보호사 전문가인데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나는 중성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 아, 배우셨어요? 아이고, 잘 됐네. 나중에 시범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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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식에 쓸 가능성이 있네. 아까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부했던 질식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 사람 질식인지 뭔지 원인을 모르는 거지. 그죠?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뭐 호흡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 하는 동안에 눌러주니까 이게 나왔던 건데 혹시 나중에 질식했는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잘못하다가 혹시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아유, 복 받으시겠습니다.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두 사람이나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그분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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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좋은 일 하셨네. 그러니까 이거 심폐소생술은 꼭 배워 놓으시는 게 뭐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주변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이걸 해놓으면 간단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뭐 갈비뼈 우두둑 우두둑 한다고 했는데 그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겠나 생각될 정도로 깊이 눌러줘야 돼요. 적어도 예, 5cm 정도 가슴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같이 가슴도 올라와야 돼요. 네, 정상으로. 네. 예, 예. 웬만하면 다 괜찮아요.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나 갈비뼈가 골절이 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살리려고 그만큼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응급의료법에 그런 것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조금 제가 보니까 멀리 가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일찍 이제 마칠까 싶긴 한데 예. 혹시 뭐 다른 궁금한 건 없어요? 오늘은 도움 요청을 하는 데까지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 압박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 또 배우신 분도 있고 실제로 해보신 분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저 마네킹에 한번 실습 한번 해보죠.